오늘 자세히 살펴볼 사설은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유권자의 반발표, 말콤 턴블의 전국 안정 약속 저해시켜라는 제아의 사설입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이번 총선을 통해 호주 국민들은 자유당을 통제하고 상원에서 핵심 쟁점 법안이 통과되는 데 필요한 권한을 턴블 총리에게 부여하기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전국 불안정과 더불어 필수 경제 개혁이 더욱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턴블 총리가 자유당 연립 내 불만을 가진 의원들을 통제하고 작년 9월 토니 에봇 전 총리를 실각시킨 것을 정당화시킬 권한을 주길 거부했다. 총선 결과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상원이 어떻게 구성될지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금융시장은 동요할 것이고 경제개혁은 더욱 멀게만 느껴진다. 호주 국민은 주요 정당 모두에 명확한 반발의 메시지를 전했다. 노동당의 1순위 표가 2013년 이래 1.97% 상승했지만 여전히 1949년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특히 군소정당 및 무소속 의원으로의 지지율 선회는 2.74%로 이 노동당에 대한 지지율 선회보다 높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016 연방 총선은 귀 기울이지 않고 진정성을 포기한 그리고 신뢰를 저버린 정치인들을 향한 처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케이스로 기록될 것이다. 2008년 케빈 러드 전 총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의미 있는 조치를 포기했고 2010년 줄리아 길라드 전 총리는 탄소세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 유권자들은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 2014년 토니 에봇 전 총리는 유권자에게 한 약속을 저버린 뜻밖의 예산안을 선보였다. 그리고 2016년 턴블 총리는 정치적 사리 추구를 위해 그의 주요 신념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인기가 빠르게 추락했다. 국민은 폴리 헨슨, 닉 제노폰, 녹색당, 앤드류 윌키, 밥 캐터, 제키 램비, 그리고 캐시 맥고원이 신념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들의 당선은 호주가 불확실성의 시기에 직면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록 자유당 연립이 근소하게나마 과반 정부를 구성하더라도 전국 안정은 심각하게 동요될 것이다. 자유당 연립 내 보수 의원들은 턴블 총리와 그의 당권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좌파 성향의 유권자들은 턴블 총리가 사회적 진보를 이뤄내길 바랐다. 하지만 많은 유권자들은 또 턴블 총리의 타협적 자세에 실망했다. 게다가 호주 국민의 절반가량은 자유당 연립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이란 총선 유세에 시큰둥했다. 쇼튼 당수의 경제 운용 능력에 대한 턴블 총리의 겁주기식 전략은 통하지 않았고 유권자는 노동당의 보건, 교육, 공공서비스 지원 공약을 외면하지 않았다. 쇼튼 당수는 네거티브 기어링을 제한하고 양도소득세를 인상함으로써 주택 구입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쇼튼 당수도 앤서니 알바니즈 의원의 당권 도전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양대 정당의 당내 불안정성은 점점 분노하는 유권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양당 체제가 혼란에 빠져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2.74%의 유권자가 양대 정당 지지에서 등을 돌렸다. 에봇 전 총리를 실각시킨 이 턴블 총리의 불만을 품은 일부 우파 성향의 유권자는 폴리 헨슨과 무소속 의원으로 돌아섰다. 한편 턴블 총리에게 불만을 품은 좌파 성향의 일부 유권자는 녹색당과 닉 제노폰 팀을 지지했다. 본지는 턴블 총리가 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 전국 안정, 명확한 경제계획, 그리고 그의 혁신이란 원칙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자유당 연립의 승리를 지지한다. 하지만 박빙의 선거 결과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성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디 오스트레일리안지는 국정 혼란이 예견돼라는 제아의 사설을 실어 분석해보겠습니다. 선거 결과가 초박빙 구도를 보이면서 전국이 불안정 속으로 빠져들어갈 거라는 건데요. 지난 2013년 총선에서 자유당 연립은 압승을 거뒀지만 토니 에봇 전 총리를 실각시킨 텀블 총리는 아이러니하게도 헝 의회와 소수 정부 구성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디 오스트레일리언즈는 양대 정당의 당권 교체가 이번 총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면서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와 정치적 야망 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임기 중인 당수를 교체하는 데 대한 환멸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만 당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불안정 지역구의 결과를 보면 이 에봇 전 총리를 지지하며 권력을 차지한 후 이 에봇 전 총리의 평판을 훼손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한 일부 자유당 의원들이 유권자의 심판으로 고배를 마셨다는 겁니다. 또한 상하 양원 해산을 통한 조기 총선, 긴 총선 캠페인 기간, 그리고 총선 유세의 전술을 포함한 자유당 연립의 전략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반면 국경 보호 정책에 대한 우려 속에 약자의 입장으로 시작한 노동당은 총선 캠페인을 비교적 잘 이끌었다고 평했습니다. 디 오스트레일리언즈는 자유당 연립이 승리할 경우 가장 큰 과제는 이 토니 에봇 전 총리 지지자들과의 화합을 이뤄내는 것으로 이 최선의 방법은 에봇 전 총리를 고위 장관으로 등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닉 제노폰 팀이 상하 양원에서 파워 브로커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상원과의 마찰을 예견했는데요. 이 상원에서 노동당과 녹색당과 더불어 이 간섭과 무역 보호주의를 옹호하는 무소속 의원들이 경제 성장에 필요한 조치를 저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 오스트레일리언즈는 소수 정부가 탄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국이 불안정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불안정한 국제 경제 상황, 유럽연합 와해,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국가 통합은 고사하고 분열이 감지되는 국정 무능 상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다.
이번에는 DAZ의 사설 호주 비자 제도 내 밀입국 알선업자를 살펴봅니다. 정치계가 엄청난 에너지를 이 난민 희망자 문제에 쏟는 동안 국가 안보상의 문제와 이민 제도에 대해서는 수년 동안 비교적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건데요. 지난주 초 이 ABC의 730 프로그램은 페어팩스 미디어와의 공동 취재 결과라며 이 최근까지 100여 건의 기술 이민 및 학생 비자 발급 과정에 이민부 관계자의 부당한 비리가 적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호주 공영방송사 ABC는 방송 다음 날 보도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다면서 사과 성명을 발표했지만 줄리비쇼 외무장관은 이민 및 유학생 비자를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DAZ는 비교적 적은 인원이 관련됐지만 이민부 산하 국경경비대 직원과 미 공군 관련자가 국제 범죄 조직에 가담해 호주로 담배와 마약을 밀수했다는 혐의도 보도했는데요. DAZ는 세관 개혁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한 자유당 연립의 결정을 우려함과 동시에 국가 부패 방지 전담 기구인 호주 법집행 청렴위원회에 대한 자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DAZ는 수년에 걸쳐 이 비자 제도에 만연한 부패에 대해 보도해 왔는데요. 여기엔 호주에서 일하고자 하는 이들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학생 비자 사기가 포함되며 성매매에 악용되기도 한 사실이 포함됐습니다. DAZ는 비록 이민부가 이 부패 혐의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조사에 필요한 자원이 증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법집행 청렴위원회에 더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국경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내 존재하는 부패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DAZ는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기구 내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호주 법집행 청렴위원회와 같은 국가 부패방지 전담기구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패 척결은 명백한 초당파적 목표가 돼야 한다는 논지다.
디 오스트레일리언즈는 독일 총리의 비현실적 기대라는 제아의 사설을 실어 분석해봅니다. 양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영국이 단일 시장 접근권을 얻으려면 이동의 자유를 포함해 네 가지 자유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The Australian지는 지난 한 해 동안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유럽에 몰려들면서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총리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데이비 카메론 영국 총리는 이민자 수를 연간 33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이것이 이 영국 국민으로 하여금 자주권과 국경 통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해 한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영국이 단일 시장에 접근하는 대가로 국경을 개방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The Australian지는 비록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이 독일과 영국이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데요. 영국은 세계 다섯 번째 규모의 경제대국이며 독일은 네 번째입니다. 이 영국이 독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과 긴밀한 무역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 오스트레일리아는 오는 9월 2일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 후임으로 선출될 차기 보수당 대표는 EU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경과 이민 통제에 대한 자주권 확보에 단호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국은 독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 독일 총리는 영국과의 무역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현명한 자세를 취한다고 지적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설은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대학이 평생 직종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어 라는 제아의 사설입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법대, 의대, 공과대 졸업생은 전공을 살려 구한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 대학 교육이 성공하기 위한 논의가 멈춰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호주 통계청이 발표한 학위와 직종에 대한 수치는 이 논의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호주 통계청의 수치에 따르면 학사 학위를 취득한 3명 중 2명의 졸업생은 현재 관련 직종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이 학위와는 무관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 텐데요. 이는 교육 정책이 새로운 직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겁니다. 지난 1년 사이 직종을 바꾼 호주 근로자의 수가 40%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이 산업 및 노동시장의 변화 속도를 볼 때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또한 기술 혁신으로 향후 20년 안에 호주 직종의 40%가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신종 직종이 생길 것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 기술은 물론 이 창의적인 생각, 분석,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디지털 활용 능력과 같은 이 포괄적 능력을 보유한 구직자가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통계청의 자료에서는 또 학사 과정을 시작한 근로 연령의 호주인 19%가 이 학사 과정을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정책상 문제가 있다는 걸 제안하는 대목인데요. 이 학위 취득이 관련 직종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학생이 가진 자질이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무작정 학위 취득만 고집하는 것은 답이 되지 못할 겁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학생이 진로를 선택하기 전에 본인에게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단 학업을 지속하기로 선택했다면 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이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대학들이 단지 더 많은 학생 유치에만 골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대학들이 차기 정부와 건설적 대화를 해나갈 준비가 됐다면서 새로운 정부는 현대사회의 직종에 필요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